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아프고 흘리는 그런 모든 눈물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다 쏟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만 채워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힘이고 참된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복음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만 깊이 머무는 시간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셔서 오직 주님 손 꼭 붙잡는 시간으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혹시 다 틀어지거나 변경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또 위로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하나님이 하셔 같이 외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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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 때로는 어리석도다 외치는 그 바울의 분노, 그리고 바울이 속상함,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 복음에 대해서 예, 이렇게 압축하면서도 강건하고 확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신이 내어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 벗어난 이 상태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벗어난 이 상태, 다른 것을 쫓아 행하는 그 모습을 향해 사도 바울은 경종을 울리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퀴즈 좋아하십니까? 네. 예, 한번 근데 제가 이 드리는 퀴즈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죠? 네, 구원의 은혜가 다 있으시죠? 네, 구원의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이거를 공식으로 하나의 수학 문제처럼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더하기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구원이다 라는 이 공식을 말씀드릴 때 혹시 이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무엇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의 조건이 성립이 될까요? 이게 화면에 없어서 이 좀 공식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동그라미는 구원이다 라고 할 때 이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믿음. 네. 원래 정답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외에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더하기 1이라도 들어가거나 먼지 티끈 하나 들어가면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면서 복음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무엇이 들어갔다고 할 때 이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첨가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의 십자가를 훼손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트려뜨리는데 바로 여기서 바울이 분노를 느끼며 복음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변증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앞세워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임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이 유대케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 유대교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들추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열두 제자인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만약에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이 사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메시지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1절에 보시면은 이제 14년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과거에 전파한 복음이나 지금 현재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알리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그들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6절, 7절, 2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여기 보았다에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 다시 보시면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이 본 것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본 것이고요. 또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라는 바꿔 쓸 수 있고 할례자는 유대인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즉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유력한 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의 전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도들과 복음의 내용이 같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는 긍휼의 사역도 함께하고 있고 교제의 악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뜻을 함께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4절도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식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함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 할례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베드로는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을까요? 베드로가 도망치는 그 행동을 외식하는 행동, 복음의 진리대로 따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베드로의 한 번의 그 행동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도망치는 이 외식된 행동에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행동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이 베드로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연합되는 그 모습보다는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더 집중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피하게 되는 외식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보고 그대로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더하기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행동 자체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울보다 사도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할 수 없는 것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 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지키며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었고 복음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였던 사람은 확신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행동과 책망을 통해서도 나타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서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로 전해졌는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추가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5장 20절에는 이단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2장 5절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 말이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절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확정되었다 생각하는 유대인의 잘못된 생각을 바울의 복음으로 깨트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지닌 자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사는 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네, 예수님의 경고이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그런데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복음 안에 머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일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바른 제 차선을 쭉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차가 졸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지 좀 제가 가는 곳에 그 분이 차선을 이탄해가지고 점점 저 가까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하시네요. 그렇죠. 동일해요. 경적을 울려요. 크락션을 울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옆에 분이 바른 길로 자기 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빵빵 울려서 이탈한 자를 바른 자기 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울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내자의 역할을 이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외부적인 압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특별히 과천에 머물면서 신천지라고 하는 부류를 보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한국교회와 또 그리고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주었는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미혹하는지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다 드러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십자가, 아직도 복음, 아직도 예수 이렇게 공격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적 십자가냐, 아직도 십자가를 타령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적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고 앞으로도 십자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나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관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인 된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는 못 박히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죄인 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나는 어떤 나였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된 나였다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십자가와 함께 지내는 나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나로 오직 은혜로만 다스림을 받는 나로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거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모든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로지 다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로 나는 새롭게 되었고 그 새롭게 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여 삶의 방향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관계의 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외부의 압력을 통하여 쉽게 포기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 억압과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흠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흠을 완전히 덮어주셔서 그 흠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온 천하가 바라보도록 올려져야 했지만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주셔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그 주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더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죄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며 죄의 값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은 모든 이들이 바라보며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주님께로만 구원이 있구나 모든 이들이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고 예수 안에서 힘을 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만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더 자라가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와 가정을 주의 복음으로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그 주님이 가신 걸음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가 혼탁하고 진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주셔서 주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우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진리의 터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진리로 추구하며 그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모들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모든 선물들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감사 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린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또 메마른 곳에 꽃이 피어나고 또 광야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주님을 존재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어주셔서 환경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리심에 살아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기쁨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더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감사로 그 일터가 더 축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